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이 이란 측에 핵합의 일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 합의를 체결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과학국제안보기구는 오늘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단체 데이빗 올브라이트 회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 유리한 면제 조항에는 전홍축 우라늄 생산 제한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핵시설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통한 미국의 고위 관리는 만일 합의에 이 같은 면제 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이던 지난 1월 16일 협정 개시일까지 이란의 일부 핵시설들은 합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일부 정부 관리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올브라이트 회장은 그러나 해당 관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와 기술 분야 등 긴밀한 협력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관리는 두 정상의 회담이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을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 취임 뒤 푸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일본 방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일본도 이에 동참하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에 의한 위협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쿠르드족과의 휴전은 불가능하다며 쿠르드족이 유프라데스강 동편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계속 터키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또 쿠르드족과 휴전에 돌입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어제로 사흘째 양측 간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조시오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행위는 팔레스타인과의 두 개 국가 해법 실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 지구의 불법 건축물과 비인가 정착촌을 소급 승인하는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 매체 하레츠와 정착촌 감시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계획위원회는 최근 서안 지구에 463호의 주택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니콜라이 물라데노프 유엔 중동특사는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활동이 약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8월 제조업체들의 구매관리지수 PMI는 50.4로 전달인 7월의 49.9보다 오르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통계국의 PMI는 중국 내 최대 국영 기업들의 투자 전망에 주로 집중하는 조사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축소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두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장이 밝혔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에 부쉐르 지역에 두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이 오는 10일 시작돼 10년 뒤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자력 발전소 건립 계획에는 100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살레이 청장은 원자력 발전소 두 곳이 건설되면 이란은 연간 2,200만 배럴의 원유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50여 개국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전의 대북 결의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We look at the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잔인하고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특히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첫 한중 정상 간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으로써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오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차관은 하루 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정상의 방중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 갈등으로 벌어진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두 나라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과 잇따라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견을 좁히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북핵 공조를 다지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에서도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에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한반도 주변 4강과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을 맞습니다. 그동안 50여 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전에 대북 결의보다 제출국이 늘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이틀 앞둔 31일,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국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재결의 2094호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 제재결의 2094호는 채택 6개월을 맞는 2013년 9월 7일까지 단 19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09년에 채택된 1874호는 채택 6개월까지 48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1874호보다 5개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가 올해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0개국에서 103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행보고서 제출국 증가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What I said in the committee was that although if we look at the implementation of 2270, there are some positive elements such as the number of reports of national implementation.
베쇼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늘어난 이행 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1일 기준으로 52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건 평소보다 많은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좋은 이행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2006년 제재 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 등 총 4개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 가운데 4분의 1은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앙골라와 같은 북한의 우호국이며 전체적인 이행 보고서 역시 내용과 분량 면에서도 이전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31일 5조 1,700억 엔, 미화로 510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할 경우 아베 신조 정부에서 5년 연속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올해 예산보다는 2.3%가 증액되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의 이런 예산 증액은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달 초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두 나라의 위협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대담해져 더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이런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3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2020년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 도입을 위해서 1억 4천만 달러,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 감시 능력을 강화한 새 잠수함 건조에 7억 3,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잠수함은 특히 적 잠수함의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하는 수중 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는 별도로 함대공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국방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비를 40조 3,337억 원, 미화로 361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한국의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40% 증가한 미화 4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또 북한 정권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폭발물 처리 장비 등 대테러 능력 강화에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2,200만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2020년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 21명이 이 평양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이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 2011년 210만 명 규모의 평양시민 명부를 입수한 뒤 자신이 갖고 있는 510여 명의 전후 납북자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여 이 가운데 21명이 평양에 생존해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그 이후 5년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양시민 명부라며 명부에 있는 이들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명부에는 이들의 고향과 거주지, 나이, 결혼 여부, 혈액형, 시민증 번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최 대표가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한 납북자 21명 가운데는 납북어부 10명과 대한항공 칼기 승무원 3명, 고교생 4명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대부분 당 연락소와 같은 대남 기관에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양 만경대 구역에 거주하는 리민교 씨는 1989년부터 간첩교육기관인 노동당 112 연락소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씨는 1977년 친구와 홍도에 놀러갔다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어부 문경식 씨와 칼기 승무원 성경희 씨 등은 북한 노동당 전략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공개한 이 기록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본임을 확인했다며 증거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나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mechanisms that we do have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폴슨 소장은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북한 정권에 납북자들의 생사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끌어온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으로부터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후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4일 북한 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의 내년 일반 회계 예산 2,479억 원 가운데 북한 인권과 관련해 152억 원, 미화로 약 1,3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큰 항목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200만 달러,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85만 달러, 또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추진에 48만 달러가 각각 책정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다른 사업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됐고, 특히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운영 예산은 전액 감액됐습니다.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잔인하고 타락한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 처형과 일부 고위 관리들의 처벌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seen some media reporting along those lines in the last several days myself, but if it's true, it's just more examples of the brutality, the depravity of this regime.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내부에 이런 혼란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보도의 진위를 증명할 순 없지만 사실이라면 정권의 잔혹성과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동은 북한 정권이 나가는 방향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국이 한반도 안전을 지키는 데 방심하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certainly gives no one any comfort about the direction that the regime is going in or would give us any reason to be anything but continuously vigilant about our security commitments on the peninsula.
앞서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관리 처형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수감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겪는 부당한 처우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미국인 억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에 대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이 3월 이후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석방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that of any such signals and as I think I noted earlier, our protecting power Sweden last was able to visit him in March. So it's been a whil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형사사건 절차를 거친 만큼 북한은 그를 특별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인 억류는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서 미국 시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김용진 내각 부총리의 처형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 북한 고위층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한 것은 정권 내부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instability within the regime. And I know people are saying that it's very stable.
일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김정은이 일생을 정권에 바친 사람들을 계속 처형하고 있는 사실은 정권 내 권력자들로 하여금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김용진 부총리 처형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용진 부총리 처형 소식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올해 2월에 처형설이 나돌았던 이용길 총참모장이 5월에 군에 다시 복귀한 사례를 들면서 김 부총리 처형 소식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009년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처형 등 공세적인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김 부총리의 처형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지금은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층 실세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그 같은 상황에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absolutely loyal to the leader because this gives me privilege and because this protects my family. But if that guarantee is no longer
정권이 제공하는 특혜와 가족의 안전 때문에 지도자에게 충성했지만 그 같은 보장이 더 이상 없고 다음번에 처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도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통제 방식과 법 질서가 국제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시프턴 국장은 말했습니다.
This is a country which doesn't have freedom of expression. It doesn't have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nobody can argue that it's a place where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독립적인 재판부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에서 공정한 사법 절차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처형과 관련한 재판 등 모든 사법 절차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오마르 와라이치 국장은 김 부총리 처형과 관련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모든 종류의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라이치 국장은 북한이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carrying out this execu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ainst the grain of history.
북한 당국자들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와라이치 국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북한이 과거 봉건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옛날 봉건 통치 때 보게 되면 누구나 뭐 자기 비에 거슬리게 되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청산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간사는 북한 내부에서는 보도가 안 돼 주민들이 김 부총리 처형 소식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의 인권 현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 상황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 문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The reality is that China is being dangerously unhelpful on the North Korea problem.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위험할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자국 방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대했죠. 하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중국이 이달 초 사드 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처음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북한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 이후에 중국이 다른 안보 사안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성명을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중국의 행태는 아주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미중 관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분명히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협력을 해왔는데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유엔의 행동을 중국이 막았다는 건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분명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북 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이번 회담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The North Koreans are pushing for the United States to agree to a peace treaty negotiation.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압박해왔습니다. 냉전 시절 미소가 합의했듯이 북미가 핵무기 보유국이란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한다면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가가 평화조약이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이런 합의는 차기 미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논의가 될 겁니다. 상황이 분명 좋지 않기 때문이죠.
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가 이번 G20 정상회의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The fact that Beijing didn't do anything in the Security Council or otherwise to help.
중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응해서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정치적인 자산을 모두 투입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오히려 박 대통령을 약소국의 지도자처럼 대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한중 관계는 당분간 냉랭한 기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정당한 조치입니다. 사드는 중국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과 대응도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 can sink North Korean subs pretty easily. So in terms of the military threat, I think it's more symbolic.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쉽게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위협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SLBM은 실제적 위협보다는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다른 이동식 지상 탄도미사일에 비하면 그리 큰 위협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북한의 이런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처벌과 대가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당국은 빠르면 1년에서 3년 안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SLBM 대응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No, you don't need a nuclear submarine to deal with a North Korean diesel submarine that's very loud and easy to find and sink.
북한의 디젤 잠수함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소리가 매우 크죠. 이 때문에 음파 탐지를 통해서 쉽게 위치를 찾아내서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전력 증강 차원에선 위기 고조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핵탄두를 장착한 지상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드 때문에 칭얼거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면 치레용 반대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불필요하게 자기 한국 대선의 쟁점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건가요?
My worry is that on this trip the president will be focused on legacy and North Korea doesn't look good.
제가 걱정하는 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북한 문제가 좋지 않으니까 뒤로 제쳐놓고 가급적 많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이 뒤로 밀리고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사드에 대해선 중국의 반응이 너무 많이 과장됐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전략적이나 군사적인 게 아니라 민족적 포퓰리즘에 영합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금지선을 그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을 넘자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전략적 실수를 한 거죠. 중국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후퇴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북정부가 매우 강경 노선을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에 나서지는 못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민정책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내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막을 올리는데요. 이번 포럼 최대 관심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총리의 만남인데 이 두 나라 최대 현안인 북방 영토 분쟁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전망인데요. 어떤 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영웅묘지에 안장하는 계획을 두고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로 시작을 해보죠. 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이민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10개 항으로 구성된 이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내용이 매우 강경했습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주장을 확인한 건데요. 또 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연설에 앞서서 멕시코를 방문해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역시 이 장벽 건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죠.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페냐니에토 대통령하고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장벽 문제를 논의하긴 했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페냐니에토 대통령이 나중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절대 비용을 대지 않을 것이란 점을 회담 첫머리에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 장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의 어제 이민 정책 연설 다시 한번 다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장벽 말고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불법 이민과 사면이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건데요. 또 추방 전담반을 만들어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을 했고요.
예.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모두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피난처 도시는 어떤 겁니까?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예.
미국 내 일부 도시하고 지방정부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도시를 피난처 도시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후보가 또한 이 법에 어긋나는 모든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합법적인 이민제도 역시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적 제도를 도입해서 비자 만료 기한을 지나서 미국에 머무는 사람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가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까?
모두 추방하겠다는 말은 하질 않았습니다.
예.
다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추방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약간 누그러진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대로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이 이민 연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네.
어떤 반응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은 환영을 나타냈는데요.
예.
하지만 민주당이나 중남미계 유권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의 이 중남미계 담당자인 로레아 프라일리 씨가요. 이 트럼프 후보의 계획은 분열과 증오를 조장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또 이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과 관련해서 외교는 그저 사진이나 같이 찍고 마는 일이 아니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어제 멕시코 방문은 에니케 페냐니에토 대통령의 필리핀 대통령의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 페냐니에토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초청을 했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아직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차 동방경제포럼이 진행됩니다. 개최국 러시아와 아세안 회원국들을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 이렇게 동방지역 주요 국가 지도자하고 정부 관계자, 경제계 인사 2,500명이 동아시아 지역 투자와 경제 활성화 의제를 중심으로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
올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각 진행할 이 양자회담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영토 문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들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또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이 러시아에서 두 나라 정상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이 뭔지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예, 그 새로운 접근 방식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건가요?
쿠릴 열도에 속한 섬들 가운데 이 지리적으로 일본 쪽에 가까운 네 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이 섬들인데
예.
이걸 2차 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해 왔는데요. 일본은 러시아 정부가 이들 북방 영토를 반환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 1만 7천여 명의 거주권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수준의 독립적인 지역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러시아가 이 섬들을 일본에 돌려주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자치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면서 소수민족 자치기구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예외를 두면서까지 이 북방 영토를 돌려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바꿀 정도로 일본이 지금 적극적이라고요?
네.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은요.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상을 신설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전담할 장관급 강요 직위를 새로 만든다는 건데
예.
러시아가 북방 영토 반환에 합의를 하면 러시아 국영전력 회사에 한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요.
예.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돕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 방향을 지휘하게 됩니다.
네, 러시아인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대규모 경제 지원까지 이제 일본이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일본 정부의 이런 북방 영토 문제 해결 방안이 러시아에 또 지나치게 퍼지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오랫동안 60%를 넘기고 있어서 사실 이런 비판 여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이 관건은 러시아 쪽 반응입니다. 이달 초 러시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개한 이 설문 결과를 보면은요. 이 쿠릴의 4개의 섬을 일본에 돌려주는 데 반대하는 여론 비율이 78%에 달해서 사실상 이 러시아의 의중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읽혀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죠?
네. 포럼 둘째 날 일정 가운데 러시아와 한국의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크렘린궁 측이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돼서 두 나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배석하는 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또 이 단독회담 초반부에 이 두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누게 될 전망인데요. 당초 이번 포럼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북한 대표단은 나오지 않는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 영웅 묘지에 안장하는 계획을 놓고 반대 여론이 상당하군요.
네,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요 지난 1965년 집권한 이후에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기 독재를 이어간 인물인데요.
네.
이후 코라손 아키노를 대통령으로 만든 1986년 민주화 시위 피플 파워 혁명을 통해서 20여 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하와이로 망명. 했다가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네.
이 재임 기간 중에 각종 인권 탄압과 비민주적 통치 행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또 이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 역시 지나친 사치 행태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달 초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 영웅 묘지에 안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취임 초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시신이요 이 하와이에서 미라 형태로 보존된 뒤에 필리핀 고향 마을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네.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서 오는 14일 영웅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마르코스가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 싸웠던 군인 출신이어서 영웅묘지에 묻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야당과 노동계 또 시민단체들은 독재자를 영웅 취급하는 정부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필리핀의 대법원까지 가게 됐네요.
네. 지난달 7일에 필리핀 정부가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 영역묘지에 안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행정집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잇따라 냈습니다.
예.
정부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는 걸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필리핀 대법원이 진행한 소송 제기인 즉 의견 그 청취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있었던 이 다양한 독재 행태와 불법 통치 사례들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요. 필리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민권운동가 에타 로살레스가 이날 대표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로살레스가 당시 공권력에 의한 7만 5천여 명 대상의 고문과 강간 등 가진 악행에 자행됐다면서
예.
자신의 여동생도 불법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안주 낮 기온 19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4도, 양덕 아침에는 18도, 오후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내일 흐리면서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풍 구성은 오전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에는 24도, 수풍 아침엔 16도, 낮 기온 23도, 구성 아침에는 17도, 오후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며 오전, 오후 이따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5도, 신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해산 아침 13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청진, 운기, 성진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전, 오후 이따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0.2에서 2m 사이, 동해 북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 물결은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일 목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이 이란 측에 핵합의 일부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 합의를 체결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과학국제안보기구는 오늘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이 단체 데이빗 올브라이트 회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 유리한 면제 조항에는 전홍축 우라늄 생산 제한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핵시설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통한 미국의 고위 관리는 만일 합의에 이 같은 면제 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지되는 시점이던 지난 1월 16일 협정 개시일까지 이란의 일부 핵시설들은 합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일부 정부 관리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올브라이트 회장은 그러나 해당 관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와 기술 분야 등 긴밀한 협력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관리는 두 정상의 회담이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을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 취임 뒤 푸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일본 방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일본도 이에 동참하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에 의한 위협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쿠르드족과의 휴전은 불가능하다며 쿠르드족이 유프라데스강 동편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계속 터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터키의 군사 공격을 빨리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리아에서 터키군의 존재는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파키스탄 당국에 극단주의 단체들을 위한 은신처 제거를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파키스탄은 최근 몇 달간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국경 지역의 반군 은건지를 겨냥해 더 힘겨운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로 인해 파키스탄과 인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은 은거지 청산을 위해 파키스탄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파키스탄 국민들도 자국 내 테러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우리 모두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보당국이 무장조직 하카니 반군들을 지원하면서 인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지군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행위는 팔레스타인과의 두 개 국가 해법 실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 매체 하레츠와 정착촌 감시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계획위원회는 최근 서안지구에 463호의 주택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활동이 약 2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8월 제조업체들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4로 전달인 7월에 49.9보다 오르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통계국의 PMI는 중국 내 최대 국영기업들의 투자 전망을 다루는 것으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축소를 의미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